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자, 삼성그룹 올해부터 국내 해외 법인과 문서도 영어만 쓴다라는 가슴 떨리는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야야. 국내 해외 법인과 문서에 한글을 안 쓰고 영어만 쓴다는 거죠? 와, 저는 요즘 같으면 이제 대기업 진짜 들어가기 정말 어려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시계를 조금만 돌려서 지난 2025년 12월 우리나라 한국교육평가위원장이 사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갑자기 교육평가위원장이 사임했냐? 그 옆에 이유가 나와 있죠. 딱 보시면 수능 영어영어의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고 사임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다들 이제 수능을 보신 지 오래되셔서 요즘 수능의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불과 몇 달 전 2026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이 역대 최고의 불영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대 가장 어려운 영어 중에 하나였다. 이때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불과 3.11%였다고 합니다.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 이후에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다. 3.11%. 자, 그래서 평가위원장이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때문에 사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 잠깐만 수능은 상대평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에도 수능은 상대평가였거든요. 물론 제가 수능 봤을 때 좀 다르지만 요즘 수능은 국어나 뭐 수학, 탐구 영역 모두 다 상위 4%가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4% 1등급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 2등급은 4에서 7%, 누적 11%까지가 2등급, 그 다음 12% 한마디로 누적 23%까지는 3등급입니다. 한마디로 상대평가니까 이제 등급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4%가 1등급. 그런데 왜 작년 수능 영어는 3.11%가 1등급이었냐? 자, 그거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18년도에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로 변경했습니다. 이게 나오죠. 영어를 절대평가로 변경한다. 이때 영어가 9등급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100점 만점에 원점수 기준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1등급, 80점 이상이면 무조건 2등급. 자, 이런 식으로 나눈 거죠. 10점 단위로 등급을 나눠서 절대평가로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꿨냐? 그 당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불필요한 경쟁이 줄 거야. 너무 사교육이 많고 영어가 어렵다는 평가를 많이 들으니까 영어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당시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로벌 사회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영어 수업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대평가로의 개선이 불가피했다 하면서 절대평가로 바꾼 거죠. 영어 시험의 난이도를 좀 낮추고 사교육을 안 받더라도 비교적 쉽게 1등급을 받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던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2026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영어 90점 이상이 불과 3.11%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상대평가로 가만히 뒀으면 4%가 1등급인데 절대평가로 바꾼 바람에 90점 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3.11%가 1등급이 된 거죠. 영어 공부 부담을 덜어주려고 제대로 바꿨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져 버렸다. 라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문제에 대해서 이제 평가원장은 한 6에서 10% 정도를 1등급을 맞는 걸 목표로 삼았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엔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3.11%밖에 1등급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다음에 1등급 비율을 보면 그동안은 10%, 12% 높게는 낮아도 한 6%, 7%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9년간 평균이 7%였어요. 그런데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난이도가 올라가서 3.1%밖에 1등급을 못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평가위원장이 사임을 한 건데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1등급 비중이 3.11%가 된 게 뭐가 문제냐? 어차피 뭐 줄을 쫙 세워서 점수를 주는 건데 뭐 그렇다고 뭐 2등급 받던다가 1등급으로 간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우리나라 입시에서는 수시라는 게 있습니다. 수시가 뭡니까? 수능을 보기 전에 합격해주는 거. 뭐 요즘도 그렇겠죠? 저 때는 그랬으니까. 이게 수시인데 다만 수시에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수능을 봐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라. 그럼 너는 합격이야. 라는 게 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좀 점수가 높은 학교에서는 수능 1등급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 단순 수시에 붙었어. 근데 영어를 보니까 영어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1등급에 못 들어가서 수시 합격을 취소된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한 10% 적어도 7%가 1등급이어서 무난히 수시가 합격인 줄 알았는데 1등급 비중이 영어, 특히 수능 영어 1등급 비중이 3.11% 내려가다 보니까 아유 예상치도 못하게 내가 수시에 불합격한 일이 너무나 많아졌고 그래서 그냥 불꽃 같은 항의가 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영어 쉽게 내준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영어가 당락을 가르는 핵심 과목이 되고 말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작년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에는 역대 최고의 불영어로 불리는가? 왜 영어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냐? 자, 살짝 보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진짜 어려웠다. 진짜 좀 어려웠나 봅니다. 진짜로 지문도 그렇고 진짜로 어려웠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살짝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영어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면 학생들이 대단히 어려워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학생들이 문해력 저하가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스마트폰 보다 보니까 문해력이 좀 약해져요. 긴 글을 못 읽어, 길 글을. 한국말로 된 긴 글도 못 읽는데 영어로 문장이 길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국말로 써놨어도 아마 문제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영어 지문 길이를 좀 짧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점을 고려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영국의 BBC도 한마디 했습니다. BBC 방송이 실제 가서 우리나라 한국 2020년도 수능 영어를 갖고 자기들이 풀어본 결과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악명 높은 대학 입학전 수능, 그 중에서 영어 영역은 이번에 난이도가 매우 매우 높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기들이 보니까 고대 문자를 해독하는 것과 같았다. 예예. 영국 언론입니다. 영국 언론. 영국 언론이 한국의 수능 영어 영역을 보더니 고대의 문자를 해독하는 것 같았다. 학생들을 인터뷰하니까 학생들은 인세인, 미친 듯이 어려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왜 고대의 문자를 해독하는 것 같았냐? BBC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어 시험에서 무려 임마뉴엘 칸트의 법철학에 대한 관련 문제가 있었다. 영어를 주로 쓰지 않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임마뉴엘 칸트의 법철학 필로소피 오브로, 저도 잘 모르는 학문인데, 무지하게 어려운 학문에 대한 지문을 문제로 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영국인들이 풀어도 이게 고대 문자를 해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학생들에게는 45문항에 70분, 한 문제당 한 1분 30초 정도 주어진 거죠. 1분 30초 만에 임마뉴엘 칸트의 법철학에 대한 영어 지문을 읽고 답을 해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임마뉴엘 BBC가 지적했던 이 문제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보여주냐? 아니요. 영어로 보여주면 어차피 우리가 너무 복잡할 테니까 국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문제냐? 자, 이건 지문이고요. 이걸 읽고 문제에 답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문제는 안 갖고 왔어요. 그냥 지문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법치주의를 안보와 평화뿐 아니라 자유의 궁극적인 보장으로 강력하게 옹호했다. 그는 인간사회가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트레이에 규율되는 더욱 합리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러한 틀만이 사람들이 더 번영하고 협력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칸트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자비심이나 호의에는 의존할 수 없지만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구속하는 법체계가 있어야 조화롭게 살 수 있다. 이게 칸트의 법철학이다. 뭐 이런 지문이라는 거죠. 아, 좋습니다. 자, 국어를 읽으니까 그래 좀 되네요. 자, 이걸 영어를 읽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고대 문자와 같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참 안타깝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역대 최고의 불영어라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봤던 역대 최고의 불수능 1997년도 수능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전 이걸 직접 봤죠. 잠깐만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면 당시 당연히 만점자는 없었습니다. 당시 수능은 400점 만점이었어요. 자연계 수석이 373점, 인문계 수석이 370점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300점을 못 넘는 이렇게 완전히 찌그러져 눌러버린 그런 피라미드 모양으로 점수대가 분포됐던 이제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0점을 넘으면 서울대를 갈 수 있었고 한 260점을 넘으면 연구대를 갈 수 있었던 말 그대로 미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평균 점수를 보면 언어 영역 평균 점수가 120점 만점에 64.7점 나왔답니다. 전체 점수의 54%가 평균 점수였다. 가장 기억나는 게 그때 수학이었거든요. 수리원. 전설의 22.9점, 80점 만점입니다. 평균 점수가 22.9점 나왔어요. 근데 80점 만점이면 오지선다잖아. 주관식 점수 뺀다 그래도 대충 찍어도 한 15점 나옵니다. 5분의 1이니까 그때 오지선다였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오지선다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주관식 점수 한 15점 빼고 65점이라 그래도 오지선다면 대충 찍어도 13점 뭐 15점은 나올 것 같은데 평균이 22.9점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치면 28점이 평균 점수였던 28점만 맞으면 나는 중간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30점만 맞으면 잘했어. 40점 맞으면 거의 뭐 스카이를 가는 그런 미친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영어 평균 점수 35점이었어요. 80점 만점에. 말도 안 되죠? 수리탐구2 120점 만점에 평균이 48점이었습니다. 이걸 다 평균 내보면 전체 평균이 100점 만점에 한 40한 2, 3점? 뭐 요 정도 나왔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이죠. 난이도를 실패한 시험인데 근데 왜 그랬냐? 그때 당시에는 봉고사라는 게 있었죠. 1996년에 봉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 봉고사를 없애고 봉고사 대용으로 수능을 만들다 보니까 작정하고 어렵게 냈죠. 너무 지나치게 어렵게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 1997년도 수능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아주 유명한 문제였죠. 전설의 수학 29번. 이게 아마 주관식 문제였을 거예요. 정답률이 0.08%입니다. 사실상 정답을 푸는 학생이 없다.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는 학생들만 정답을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 이 문제가 기억이 없어요. 이거 문이과 공통 문제였거든요. 왜 이 문제가 기억이 없냐? 너는 못 풀었냐? 아니요. 저는 못 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문제까지 못 갔어요. 야, 근데 대부분 이 문제까지 못 갔어. 주관식까지 그 시간 내에 간 학생이 거의 없어요. 객관식 풀다 보면 시간 끝났어. 주관식도 쉬운 거 앞에 1, 2, 3, 4만 잽싸게 풀고 다시 객관식 하느라고 이 문제까지 간 학생이 거의 없어요. 가도 못 풀고 말도 안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가도 못 풀기 때문에 사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 문제까지 가지도 못했고 게다가 주관식이잖아요. 보통 우린 주관식을 찍을 때 0, 1, 100 뭐 이런 걸 찍죠. 이게 문제가 답이 뭐 15인가 13인가 그랬을 텐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그런 수능도 있었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BBC는 그래서 이 한국의 고대 문자를 해석하는 듯한 영어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뭐 읽다 보면 풀리긴 풀리죠. 정말 미치도록 혼란스러운 시험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네가 고전 문학을 읽던지 임마뉴엘 칸트의 법 철학에 나오는 그런 문장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어서 뭐하냐? 사실 영어 시험이 아니죠. 영어 시험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영어로 적은 국어 시험이죠. 영어로 적은 언어 시험입니다. 언어 시험. 그래서 제 생각이죠. 우리나라 영어 시험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누구나 다 알지만 BBC까지 깜짝 놀라면서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요즘같이 AI 시대에 그냥 AI가 영어로 딸깍 하면 번역해주는데 영어 뭐 하려고 하냐?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가슴이 두근두근한 뉴스가 떴습니다. 자, 삼성그룹이 올해부터 국내 해외 법인간 문서에서도 영어만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제는 해외 법인에서 문서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뭘 할 때 상대가 한국인일지라도 영어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삼성그룹에서는 그동안은 저 법인에 한국분이 꼭 계셨어요. 그러니까 영어 한국 소통하는 분이 계셔서 한국분과 한글로 뭐 문서나 메일이나 보고서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영어로 보고서를 보내거나 아니면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됐다.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3개사는 모든 문서를 영어로 작성은 당연하고요. 순차적으로 다른 관계사에도 확대 적용할 지침이다. 특히 문서만 영어로 작성하면 되냐? 나는 챗GPT가 있으니까 넣어서 해달라고 해야지. 에이, 모든 회의에서도 영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줌 회의에서도 영어를 사용해요. 지난해부터 보고서와 회의 자료 문서는 물론 회의에서도 영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는 요즘에 취업하라 그러면 대기업은 취업 못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특히 삼성전자는 2025년 작년부터 직원들의 외국어 회화 시험 비용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영어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 러시아 다 들어갔다. 7개 외국어의 회화 시험 응시를 전액 지원한다. 회화 시험 응시가 이렇게 비싸잖아요. 한 10몇만 원 하지 않나요, 회화는? 뭐 토익 뭐 이제 그런 건 한 7만 원 뭐 한 6만 원 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오래전에 봤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회화는 굉장히 비싸니까 그것도 연 2회 안에 전액 지원한다. 시험만 봐라. 제발 공부해서 영어, 외국어 시험만 봐라. 돈은 줄게.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 시험을 봐서 점수가 높으면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공지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 내부에 외국어 회화 능력 체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최상위 등급 3개 1불, 1불뿔, S등급에는 1불뿔은 20만 원. S등급 가면 50만원 상당의 상급을 지급하고 S등급을 받으면 누적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현금 보상안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영어를 하라는 거죠. 뭐 중국어를 보면 베트남어도 좋지만 무조건 외국어를 해라. 그럼 왜 토익 시험이 아니라 영어 회화 시험에 응시를 지원하냐? 자, 그건 당연하게도 뭐겠습니까? 영어로 말을 해야 된다. 제가 영어로 말만 했어도 축하월드가 제가 영어로 그냥 유창하게 말만 할 수 있어서도 축하월드가 아마 1,000만 구독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영어를 읽고 쓰고도 중요하지만 읽는 건 또 요즘에 그래도 뭐 AI가 잘 되잖아요. 말하는 거는 안 됩니다. 영어는 언어잖아요. 특히 회의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누굴 만났을 때 바이어를 만났을 때 아니면 외국에 갔을 때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냐 없냐는 거는 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영어를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굉장히 뛰어난 그 가치 능력의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미국인이나 영국인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 사람들은 뭐 더 뭐 리더십 아니면 창의력 뭐 혁신 뭐 이런 게 능력이겠지만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영어를 말할 수 있냐 없냐가 맨 앞에 탁 들어가요. 나중에 보세요. 영어로 뭐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가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맨 앞에 이제 써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언어고 읽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100번이 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엄마들이 하는 고민.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 보낼까?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 보낼까? 마음은 보내고 싶죠. 영어 유치원 보내면 영어 발음이 좀이라도 좋아지고 아이가 갑자기 뭐 스튜던트, 뭐 데스크 이런 말을 쓰니까 보내고 싶은데 자 문제는 가격의 문제죠. 교육부가 작년에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란 걸 했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영어 유치원에 보낼 경우 유아 1인당 월 평균 154만 원이 사교육비로 나간다. 야 이건 정말 미친 금액입니다. 미친 금액. 영어 유치원에 보내면 평균이 154만 원이에요. 그럼 좋은 데 보내면 200이 훌쩍이란 소리입니다. 셔틀버스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재비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싸서 영어 유치원에는 못 보내고 일반 유치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영어 학원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 아래도 교육부가 공개한 내용인데 사교육에 참여하는 유아 기준으로 그 어린애들이 영어 과목에 지출하는 월 평균 사교육비가 41만 4천 원이 찍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진짜 말도 안 돼. 유치원에 보내는 아이들이 영어 사교육에 월 평균 41만 원을 쓴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은 지난해 고등학생의 월 평균 영어 사교육비가 32만 원이에요. 고등학생보다 유치원생들이 영어 과목에 사교육비를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자, 그만큼 어른이 돼서도 영어 공부 스트레스지만 우리 아이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이 바라고 그게 또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마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죠. 2023년에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외국어 공부를 더 안 한 게 후회된다. 삼성그룹 회장인데 외국어 공부를 더 안 한 게 후회된다. 나는 그래도 영어와 일본어는 하는데 그것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외국어를 더 공부하길 바란다. 라고 말하신 적이 있었어요. 야, 진짜 뭐 그룹의 회장도 이 언어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나는 그런 일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삼성만 그랬냐? 아니요. 요즘은 영어를 사용하는 게 많은 대기업에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현대차 그룹도 본인들의 해외 법인과의 공식 의사소통 언어로 영어를 지정했습니다. 해외 법인과 주고받는 문서나 아니면 회의는 이제 영어로 하는 게 영문 작성이 관행이다. 영어 소통이 기본 전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영어는 단순히 외국인 대응용이 아니라 내부 협업의 전제이자 업무 구조 개편의 수단이다. 야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회사를 다녀본 분 압니다. 업무 구조 개편의 수단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을 따로 구분해서 업무를 맡길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뭐 미국 법인이나 해외 법인도 당연히 영어가 중요하겠고 해외 법인과 소통을 영어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뭐 자리나 아니면 승진이나 이런 게 당연히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AI 때문에 영어 실력이 오히려 뒤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딸깍으로 되니까 이제 영어로 잘 읽지를 않아요. 말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읽지도 않고 더 뒤로 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젊은 사용자일수록 기술에 더 많이 의존하면서 젊은 사람들에서 영어 실력이 더 빠르게 떨어진다. 옛날 영상 보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영어를 더 못하더라. 심지어 최근 한국인들의 영어 유창성 점수가 점점 더 떨어진대더라. 일본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영어도 중요해지는데 영어는 더 못하게 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다 알죠. 우리가 영어를 왜 잘 말 못하고 왜 영어 점수가 점점 더 떨어지냐. 당연히 영어로 대화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대화할 기회가 없어요. 또는 충분하지 않죠. 심지어 요즘은 외국 유튜브도 그 요즘에 AI를 번역해서 보기 때문에 진짜 어렵죠. 그리고 당연히 압니다. 당연히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사실 많이 해보면 좀 되긴 되거든요. 그게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은 예전에 일본 친구하고 모지를 같이 돌아다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본 말을 못하니까, 물론 일본 친구도 한국말을 못하고 서로 영어로 하잖아요. 근데 그 몇 시간 돌아다니면서 둘이 안 되는 영어로 떠듬떠듬떠듬 했다고, 오, 그 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오, 그래도 영어가 약간이지만 옛날보다 잘 되는 느낌? 그게 딱 들더라고요. 많이 말을 하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하, 이게 잘 안 되죠. 잘 쓰게 안 되니까. 자, 게다가 저는 이번에 202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라는 굉장히 거대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참석을 하면은 정말 많은 강연을 듣고 요런 데거든요. 많은 강연을 듣고 많은 인터뷰를 해야 돼요. 벌써 걱정이 되는 거죠. 아, 야, 뭐라고 하는지는 뭐 대강 짬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야, 이거 질문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진작 영어 공부할 걸. 그렇다고 지금 안 갈 수도 없고, 아, 시간이 아직 좀 남았지만 걱정이 앞서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이번에 공부는 뭘로 할 거냐. 자, 슈카가 모델을 했던 영어 학습 앱 스픽입니다. 자, 스픽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픈 AI와 기술 제휴를 맺고 오픈 AI가 투자한 기업입니다. 2025년 포브스 선정 AI 50대 기업에 선정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 AI 영어 교육 앱은 어떻게 나오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많은 문장을 무조건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20분에 100문장, 일주일에 1000문장. 왜냐하면 얘는 AI예요. 저랑 영어로 대화를 하는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까지 쿵짝쿵짝 대화를 하면서 그때그때 말하는 게 당연히 계속 바뀌겠죠. 요즘 AI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000문장을 계속 말하기 시작하면 제 입이 조금씩 열리는 거죠. 그냥 하면 재미가 없죠?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렇게 합니다. 마치 내가 진짜로 외국인과 대화하듯이 외국인 AI 모델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얘랑 대화하는 겁니다. 이걸 뭐 프리톡, 비주얼 모드라고 한다 그러는데, 상황과 주제도 내가 설정한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약속 잡기, 아니면 호텔에 가서 어떻게 할까, 공항에 가서 어떻게 할까, 여권 검사 받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런 주제를 설정을 해서 AI와 그대로 대화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미국에 가면 가장 떨리는 거, 바로 입국 심사관과의 대화, 이런 거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매번 달라져요. 요즘 AI가 그렇죠. 내가 어떻게 대화하냐에 따라서 AI의 답도 굉장히 달라진다고 할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교정을 해주고요. 아, 잘 모르겠다 싶으면 힌트도 줘요. 한번 생각해보라고. 누구나 외국인과 대화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죠. 미국에 가서 음식을 어떻게 주문할까? 역시 AI를 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장 다음 주 또는 다음 달에 오픽 시험을 봐야 된다, 말하기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럼 역시 내가 오픽 시험을 볼게 라고 AI한테 설정을 하면은 오픽에서 나오는 주제들로 나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무한 연습과 무한 암기하고 그걸 또 계속 얘기해주면 얘가 또 지적해주죠. 사장님, 그런 단어 아니에요 라고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의지만 있고 내가 얘랑 계속 대화만 할 수 있다면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픽 같은 경우에는 작년 포브스가 선정한 AI 50기업에 이름을 올렸죠. 지금 약 1000만 명이 스픽을 통해서 영어와 스페인어 같은, 요 미국인들은 스페인어 학습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스페인어 학습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잠깐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정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설정을 넣습니다. 뭐 누구누구 할지 정할 수 있어요. 그 나의 역할을 쳐요. 뭐뭐를 할 거다. 그리고 너는 뭐뭐를 해줘. 나는 학생이야. 너는 선생님이야. 이렇게 치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Welcome to our mobile carrier booth at MWC 2026. Are you interested in the new AI technology we have here? Welcome to our mobile booth. Are you interested in the new AI technology we have here? 아, 좋아요. 자, 이렇게 이거 계속하다 보면은 저처럼 영어가 늘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더 의지가 좀 따라줘야겠죠. 아, 뭐 힘들죠. 하지만 왕도는 없습니다. 결국 틀리더라도 많이 말해야 되고요. 자, 스픽에서 선생님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주일에 1000문장, 20분 100문장을 얘기하면은 저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게 스픽에서 특별히 슈카월드 시청자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아까 보신 비주얼 모드도 사용할 수 있고 영어 표현 PDF도 두 종까지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아래 더보기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스픽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서 MWC2026 전세계 이동통신 최대 박람회인데 잘하고 오겠습니다. 아우, 화이팅!
The Battle of Hastings happened in 1066. It was a fight for the English throne.
Good job. William the Conqueror won the battle. Do you know who he was?
William the Conqueror won the battle. I know. He's the king of England in 1066. Am I right?
Yes, you are right. He became king after the battle.
EBC 하는 거 말고 나만의 시나리오 만들기는 더 나만을 위한 그 연습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아 AI 역할 하나 좋고요. 시나리오 AI 좋습니다. 시작하기.
Hello, I hear you are speaking at the global conference. What is your main reason for attending?
For money.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맞잖아, 근데. 맞잖아. I am the speaker of the global conference, so I am worker for my money.
Great. What is the main topic you will talk about at the conference?
It's AI.
Interesting. How do you want to explain AI to your audience?
어떻게 뭔가 있어 보이게. 이 컨퍼런스에서는 AI가 미래가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That is a good point. You can say AI is the future. Would you like help with that sentence?
AI is the future.
자, 여러분 놀랍게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예, 비행기를 타고 물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자, 여기서 제가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요. 주변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스페인 현지이기 때문에 대부분도 외국 분들인데 잘할 수 있을지 제가 스피커 함께 연습했기 때문에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Excuse me, sir.
아, 안녕하세요. Could you explain what's on Syntelligence?
Yeah, so Syntelligence is a joint venture between five telecoms. We have SK Telecom investing with us. We have Singtel, SoftBank, Ian from Dubai, and Deutsche Telekom, which is a global company.
Oh, what do they do?
We come together to build AI solutions for telecom companies, and right now we are focusing on fraud detection.
So there's increasing number of fraud, scammers, calling people, trying to take money, and we are protecting people against that.
Nice to meet you.
But this is just one example of what you can put this kind of model on.
These three, not here or here.
I see here. Okay.